욥기 1장 15절부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마청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는데 사배인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갔고 정녕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남은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진멸하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아인들이 세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끌고 갔고 정녕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마청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욥은 이런 고난을 받고 나서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140년을 더 살면서 또 10남매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이 사건이 일어날 때 한 70세 정도 됐다고 생각해도 그때까지 대개 보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사람들도 70이 넘어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뭐 150에서 20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늦게 낳은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10남매를 낳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명의 사자들이 와서 이 끔찍한 소식을 이제 전합니다. 이게 허리케인으로 욥은 자녀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 칼날과 또 허리케인으로 자녀를 완전히 잃게 되었죠. 재산도 없어졌죠. 요즘 말하면 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고 아무것도 없어지게 됐고 하루에 10명의 시체를 묻어야 하는 이러한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죠. 참 욥에게 일어난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은 아마 인생에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설명을 우리가 듣고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갑자기 그냥 뭐 다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러한 그 전가를 받았을 때 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사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 욥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큰 상을 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그때 침례 교도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만한 박스 속에 들어가서 30년을 이렇게 꼬부리고 살았어요. 먹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 갈 때만 잠깐 놔주고 30년을 그냥 그 안에서 살았어요. 난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이렇게 아직도 상을 받을 사람들, 정말 주님이 볼 때 왕 같은 재산하고 높여야 될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북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보세요. 또 옛날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정말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참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많이들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주면 금방 뭐 하나님을 욕하고 다 그럴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아직도 매일처럼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웬만큼 긴장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볼 때 합당한 자로 여김받을 수 없어요. 옛날에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죠. 도망가가지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LA 같은 도성에 사는 목적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은 이것은 벌써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도시에서 살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목적이 아니면 사실 여기 살 이유가 없어요. 또 많은 주의 종들도 미국에 선교하러 온다고 많이 들어오시는데 한국에서, 그런데 정말 여기 와서 전도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선교라는 것이 뭐 이게 여행 다니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지 그저 여기저기 유람하러 다니는 게 선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런 일이 당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렇게 강탈을 당하고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연 지금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과연 몇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냐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욥의 반응, 소설적 있는 식으로 뭐 욥이 이랬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은 정말 무정한 사람입니다. 무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통해서 보는데,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가서 장례식을 하는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장례식 가면 놀러 가는 날이고 술 먹으러 가는 날이고 화토 치러 가는 날이고 참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당한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를 볼 때 정말 이 욥의 신앙을 보고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거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명의 자녀들을 땅에 무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데 유대인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을 받았어도요 이렇게 하루에 10명의 자녀들을 잃은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낫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욥기를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설명을 하고 함부로 강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가증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예를 볼 수 있어요. 1889년에 미국 존스타운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말이죠, 아이들을 그 나무 판자에다가 태워가지고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서 기도했어요. 그냥 작별 인사를 하고 기도했어요. 그 중에는 아직 4살도 안 된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홍수가 다 지나간 다음에 아이들이 다 죽은 시체를 그 어머니가 발견했어요. 그 여인은 남편도 잃고 아이들도 잃은 과부가 돼가지고 결국 돌아와가지고 공허하게 살다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떠나버렸어요. 또 1960년대 오하이오 칸톤이라는 데서 한 여자와 그녀의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네 명의 아이들이 불에 타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몇 주 동안 정신병원에서 보내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되었다는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 영이시니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이거 굉장히 무선적입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이건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또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약속을 믿을 때 그럴 때에 결국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욥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더라도 주님 만나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게 성녀로 거듭난 사람이 진리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을 하고 특송도 하고 성가대로 하고 그러지만 물론 그것도 받으시겠지만 그 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하는 예배는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이 드린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이게 참 경배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사탄이 다 가져갔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서만 가지고 간 거죠. 근데 욥은 죄를 짓지도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보니까요, 사배인들이 그것들을 덮쳤다. 사배인들은 아브라함과 케투라의 손자인 시바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욥의 시대는 에서나 야곱 시대거나 아니면은 그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 시대고 그 당시에 사배인들은 사막에서 활약하던 그 약탈자들이에요.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자, 이렇게 그걸 볼 때 이 욥이라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는 결국은 상당히 오래전이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볼 때 이 욥기는 창세기보다도 더 먼저 기록된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배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욥기는 창세기보다도 더 먼저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그러죠. 그냥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또 들어오고 정신이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욥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보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오래된 게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왔다. 집에 내 모퉁이가 동시에 무너졌죠. 이거는 오늘날 같으면 허리케인 같은 거, 허리케인 아니면은 뭐라 그러나 사이클론 같은 그 토네이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즘도 뭐 토네이도라면 지붕이 다 날아가죠.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근데 욥의 딸들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결국은 그 10남매가 다 죽었다고 성경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그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죠. 이거는 아주 엄청난 슬픔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죠. 재에 앉아가지고 옷을 찢고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그 재에 엎드려가지고 하는 이 행동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찢음이에요.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을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알몸이 됐다. 실질적으로 알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알몸이 됐다. 엄청난 얘기죠. 21절 보니까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어떻게 송축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축이라는 거는 블레스예요. 블레스. 블레스 더 로드예요. 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블레스 더 로드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이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맨몸에서 나와서 맨몸으로 가는 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유행가 가서야 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알지 모르고 있어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벌거숭이를 봤다 벌거숭이를 하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죠. 영감으로. 영감으로 됐다는 것은 그 말씀을 성령 있는 사람이 읽고 들을 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만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가 원 상태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다고 그러지만은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안 살아요. 말씀은 전이 방법이 달라져요. 시간 관리도 달라져요. 하는 일도 달라져요. 정말 맨몸으로 왔던 맨몸으로 하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손너비만큼만 70년, 80년밖에 인생을 안 줬다. 이걸 진짜 깨달으면 시간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시편 39편 보면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면서 재물을 못지만은 그건 누가 가질지 모르는 아이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최고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최상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헛될 뿐이니라. 자기가 최고로 올라갔거든. 근데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을 땐 뭐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전도자가 돼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가 별 게 아니에요. 은사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전도자라는 거는 너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비참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이 땅에서 끝장이 날 때 소망이 없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닫는 자가 지금 거예요. 깨닫게 되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70년, 80년 인생의 시간을 계산해서 내가 24시간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시간을 하고 시간을 더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컴퓨터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됐죠. 수천만 불 매상을 올리는 사람인데 말씀을 탁 깨달으니까 다 때려치우고 파푸아 뉴기니아로 갔다 그러죠. 저는 그분의 간증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결단을 하게 됐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완전히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욥이 지금 보여준 이런 태도는 지상에서 인간이 숨쉬는 한 참다운 성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성도예요.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욥의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십계명의 일계명을 범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다른 신이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게 다른 신이에요. 돈도 신이 될 수 있고요. 내 몸덩어리도 신이 될 수 있고요. 내 가족들도 신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자식들도 신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신이 될 수 있어요. 또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욥이 그 당시에 의로웠어도요, 욥이 욥기가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1장에서 끝날 수도 있죠. 찬양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42장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끝났다면은 그 욥의 그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쓴뿌리가 있는데 이것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욥이 드디어 안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기 의의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결국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나타나지 못했죠, 아직까지. 시간이 가면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강도, 구원받은 한강도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깨끗하게 구원받고 갔어요. 거기서 정말 죽어가면서 주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죽어가면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렇죠? 고통 속에서 회개했잖아요.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또 살아가지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만나서 하게 되고 죄 짓고 뭐 이런 일 안 하고 그냥 깨끗하게 다 토해내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교회 다녀도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 나오지 못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니까.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대환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을 다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소금을 뿌려놓으면 막 다 토해낸 것처럼 다 토해내서 깨끗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시대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만 믿게 되면은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근데 꼭 한 번만 하면은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자, 이렇게 정말 사람이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줬다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계속 들었고, 또 오늘 이제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왜 그런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21절 보니까 주신 분도 주시오 뺏어가신 분도 주시니 그랬죠. 사실 뺏어가는 것은 사탄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된 거죠. 허락하심 속에서.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때도 행동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탄은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용광로에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금처럼 나오리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간 것을 나중에 알았죠. 7년 대환란은 바로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이집트라는 용광로에서 연단했죠.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파라오보다 더한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그들을 연단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타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보면은 욥의 고난과 그의 결말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다, 인정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었죠. 잠시 뿐이 그랬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해야 됩니다. 말이 온전한 사람은 참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게 혀로 하는 거죠.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단은 우리 혀를 움직이게 해가지고 자꾸 말을 하게 해요. 불만하게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24시간 살면서 우리의 혀를 항상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그렇기 때문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말 조심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입을 통해서 말이 나와가지고 입술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을 욕해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축복할 때 또 하나님을 송축할 때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의 인내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직도 멀었는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토해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쓴뿌리까지 다 토해내고 아버지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되길 원합니다. 이 세단에 속한 모든 지체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을 견뎌내며 그 고난을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불어나오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씻김받는 모두가 되어서 모두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